13절 민주주의적 평등과 차등의 원칙. 문단일 앞에서 나온 표에서와 같이 민주주의적 평등 (democratic equality)의 입장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이 원칙은 기본 구조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판정할 특정한 입장을 선정함으로써 효율성 원칙에 있어서의 불확정성을 배제한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그림 그 사에서 그 C냐 아니면은 D냐 이걸 갖다가 효율성 원칙 자체만으로는 판정 못하고 이걸 뭐 판정 못하는데 이 파레토 기준을 만족시키는 이 곡선에서 한 점을 선택하는 것이 그 자연적 자유체제에서의 형식적 기회균등만으로는 여전히 이걸 선택을 못한다는 거죠. C냐 D냐. 뭐 형식적 기회균등은 결국 순수 절차적 정의의 측면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C가 나오든 D가 나오든 그냥 정의로운 것으로 보자. 뭐 이런 말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그게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그 순수적 절차의 고려 사항들이 완벽해야 되는 거죠. 완벽해야 되는데 얘들은 완벽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천부적 운이나 사회적 여건, 단순한 행운들이 도덕적으로 인위적인 사태가 끊임없이 끼어들어서 나오는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뭐 순수 절차로서의 완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래서 C든 뭐 D든 상관없어 내버려둬 이런 말이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효율성 원칙만 가지고는 어떤 기본 구조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의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차등의 원칙이 공정 기회 균등의 원칙과 결합됨으로써 불확정성을 배제한다. 그래서 혜택받는 사람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전망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익이 도모되지 않는 한 사회질서는 그러한 전망을 설정하거나 보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 모두 통틀어 또 차등의 원칙을 넓은 의미에서의 차등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회균등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기회에서의 이익도 일컫는 거죠. 즉, 보다 매력적인 전망이 여러 가지 매력적인 전망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의학 연구자가 되고 싶다. 전문적인 의학 연구자가 되고 싶다. 또는 뭐 봉준호 같은 감독,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이거는 매력적인 전망이란 말이죠. 근데 매력적인 전망이 뭐 일단 법적으로야 누가 감독이 되지 못한다, 누가 의사가 되지 못한다 이런 거 해놨는데. 의사나 감독이 되기 위해서 또는 의학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자원 투여가 누구에게나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누구에게나 그걸 똑같이 돌아가게 할 수는 없어요. 돌아가게 할 수는 없고, 결국 자원이 희소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선발의 과정 자체가 그러한 선발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가 경제적 이익에서뿐만 아니라 기회에서 이익도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보다 높은 소득만 먹고 떨어져 이런 게 아니고 이 어떤 특정한 커리어에 있어서의 차별적인 선발의 원칙이 그 특정한 커리어만 두고 봤을 때가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커리어의 선택 측면에 봤을 때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영화 감독은 되지 못했지만 이런 선발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내가 다른 어떤 복잡하고 전문적인 그래서 보다 매력적인 인생의 전망의 기회를 넓혀주는 그런 경우가 가능하겠죠. 모든 사람들이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것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면은 영화감독이라는 기회의 전망은 좀더 늘어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최소 수혜자의 다양한 기회의 전망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뿐만 아니라 기회에서의 전망도 여전히 기회에서의 전망이 달라지는 것을 기회에서의 전망이 불평등하게 되는 것 역시 채소수혜자의 기회의 전망에서의 보다 많은 이익에 의해서만 정당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등의 원칙을 이해할 때 정의론을 안 읽어보면은 기회균등, 형식적 기회균등 하고 나서 소득이 막 불평등하게 발생되잖아. 그러면 떼어가지고 채소수혜자한테 이거 먹고 떨어져 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회라는 이익 자체도 인생 직책과 직위에 대한 개방의 이익 자체도 difference principle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한 그 장벽들은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차등의 원칙 문단이 자 똑같이 정의로운 것으로 판단되는 분배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을 가정해 보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무차별 곡선상에서 왔다 갔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가치 측면에서의 등위를 나타낸다. 아까 그 파레토 가능 지점들은 가치 측면에서의 등위를 나타내진 않죠. 그냥 그 각각의 점들이 파레토 효율적이다 라는 뜻에 불과한 것인데 그림 5, 6, 7, 8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등위선들은 가치 측면에서의 등위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차별 곡선은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는 그림 5에 나타난 형태를 갖게 된다. 이 곡선들은 실제로 45도선에서 직각으로 교차하는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되어 있다. 또한 좌표축에 대한 갱인 상호간의 기수적 해석이 가정되고 뭐 효용함수의 기울기가 같고 한계 효용함수의 기울기가 둘이 동일하다 이런 것까지 가정을 한 거죠. 어차피 둘을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 그다음에 문단 3 X1이 기본 구조에 있어서 최대 수혜자 대표라고 하자. 그럼 X1의 기대치가 증대함에 따라 최소 수혜자인 X2의 기대치도 증대한다. 그림 6에서 곡선 OP는 X1의 기대치의 증대가 가져오는 X2의 기대치의 기여도를 나타낸다. 여기서 이제 기대치라는 것은 뭐 폰 노이만 몰게스텐 함수에 있어서의 그런 확률적인 의미의 기대치가 아니로 기본 구조를 선택했을 때 받게 되는 갖게 되는 기본재의 어떤 양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 구조를 선택했을 때 받게 되는 기본재의 양을 줄여서 그냥 기대치라고 롤즈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5는 모든 사회적 기본 가치들이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가정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여기서 원.5가 아니라 45도선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니까 원.5에서 출발하는 45도선은 그 45도선 어느 점을 찍더라도 X1과 X2가 동일한 기본재의 분배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근데 다만 이게 이제 그 무차별 곡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곡선 OP는 X1의 기대치가 증대가 가져오는 X2의 기대치의 기여도를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X1이 최대 수혜자고 X2가 최소 수혜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곡선 OP가 언제나 45도선보다 아래에 있는 것은 X1이 항상 보다 우월한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X1은 어떤 점에서 우월한 처지에 있느냐? 특히 이 천부적 재능과 사회적 운에 의해서 우월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X1이 대표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그림 6에서도 생략된 거예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수직선이 각각의 그 수평선에 45도선과 만나는 점에 수직선이 있는데 그냥 그림에서 생략된 거예요. 왜냐면은 X1이 최대 수혜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접점이 생기는 부분은 항상 45도선 아래 부분에 있게 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만 그냥 그려준 것이죠. 분명히 차등의 원칙은 곡선 OP와 곡선 OP가 그와 접하는 최상의 무차별 곡선과 접선을 이룰 때 완전히 만족한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각각의 무차별 곡선들은 우측 상단에 있을수록 그 무차별 곡선은 그 아래의 무차별 곡선보다 언제나 우월한 곡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OP가 쭉 나가서 X1의 기대치가 높아지면은 X2의 기대치도 높아지는데 어느 순간 가면은 이게 X1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 X1이 예를 들어서 100을 더 얻게 됐는데 100을 더 생산하게 됐는데 X2가 거기서 60을 먹을 수는 없어요. 자, 얘는 최소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45도선 밑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어느 선을 넘어가면은 A점을 넘어가면은 최대 수혜자가 더 많이 불평등이 더 늘어나는데 최소 수혜자가 오히려 더 불리익하게 되는 A점까지는 불평등이 늘어나서 최소 수혜자가 이익을 보게 돼요. 이익을 보게 되는데 A점을 넘어서는 점으로 쭉 따라가면은 이제 A점을 넘어서면은 더 불리해진다. 이런 식으로 OP 곡선을 이제 상정을 했다. 그래서 이 OP와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이 접점, 그 A, 뭐 몇 모시기가 되겠죠. 이 접점이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적 기본 구조에 의해서 기본 구조가 작동한 결과로 나타내는 어떤 분배 양태를 보여주게 되겠죠. 자, 문단사 기여 곡선 Contribution Curve OP는 기본 구조에 의해 규정된 사회적 협동이 상호간에 이득이 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즉, X1이 늘어날수록 X2도 이득을 본다는 가정을 보고 있다. 사회적 협동이 상호간에 이득이 된다고 가정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는 고정된 제한을 할당하는 문제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번역 수정하자면 고정된 제한을 할당하는 문제가 더 이상 아니다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본 그림 3, 그림 4는 고정된 제한을 할당하는 문제였는데 이 경우에는 고정된 제한을 할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불평등을 조정함으로써 불평등을 얼마나 허용할 것인가 보다는 최대 수혜자에게 얼마나 많은 이득을 더 허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최소 수혜자의 이득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요거를 협동체제의 기반 위에서 살펴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고정된 제한을 할당하는 문제가 더 이상 아니다. It is no longer a matter of shuffling about the fixed stock of goods.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한 사람들 상호 간에 정확한 이득의 비교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즉, 기수 효용 비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최소 수혜자가 확인되고 그의 합리적 선호가 결정되기만 하면 접점을 찾아가지고 그 점이 분배 양태로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한 점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문단 5. 차등의 원칙보다 덜 평등주의적이지만 얼핏 보아서는, 일견 보아서는 좀 더 그럴듯한 견해로 보이는 것은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무차별 곡선이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점을 향한 볼록한 완만한 곡선이라는 입장이다. 사회적 복지 함수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은 후생경제학자들의 논의에서 때때로 이런 양식으로 그려진다. 자, 이런 양식의 곡선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그 다음에 사실은 다음에 그 문장의 나머지 부분을 좀 고치겠습니다.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이익을 얻어 나갈 때 그 일방의 이익이 더 많아질수록 사회적 관점에서 그 추가된 이익은 덜 가치롭다는 점이다. 이렇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 원문이 as either person gains relative to the other, further benefits to him becomes less valuable from a social point of view.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이무다이가 이 말이죠. 마이 그만 처먹으라. 네가 처먹는 거 더 이상 더 처먹는 거는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덜 가치롭다. 덜 가치롭다. 이런 어떤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일견 보아서는 직관적으로 보아서는 뭐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지만 논변을 엄밀하게 해가면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 로울즈의 주장입니다. 문단 6. 반면에 고전적 공리주의자들은 일정한 이익의 총량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문제 삼고 있지 않다. 그들은 동일한 이득 총량이 총량들 가운데서 선택할 경우에 있어서만 평등에 관심을 가진다. 만일 두 사람이 있을 경우 그들 상호 간의 기수적 비교가 가능한 좌표축을 가져야 한다면 공리주의자들의 분배에 대한 무차별 곡선은 45도 선에 대하여 수직인 직선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뭐 그림을 따로 우리가 그림 7-2 해가지고 옆에다 그리자면은 X2, X1이 있는데 45도 선을 이렇게 쭉 끄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우측 상단으로. 거기에 수직이 되도록 이 X절편과 Y절편을 갖도록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이 직선이 공리주의자들의 기대치 분배에 대한 무차별 곡선이다. 이 사선으로 내려오는 선이 각각 등위 곡선을 이루면서 이렇게 착착착 올라가는 게 공리주의자들의 고전적 공리주의자들의 그거다 라고 롤즈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X1과 X2는 대표적인 사람들인 까닭에 그들의 이익은 그들이 대표하는 집단의 사람 수를 곱한 크기를 생각해야 된다. X2가 대표하는 사람 수가 X1이 대표하는 사람 수보다 많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림 8에서 이 사선이 밑으로 내려와 있죠. 이 사선이 이렇게 좀 더 수평선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수평선 누구 쪽? X1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 아, X2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까 X1이 숫자가 작으니까 X2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 비수혜자 수에 대한 수혜자 수의 비율이 이 직선의 기울기를 결정한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공리주의가 꼭 이런 고전적 공리주의라고 이렇게 제안을 달았지만 고전적 공리주의가 꼭 이런 저기 직선을 가정을 할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은 고전적 공리주의자들이 이 기대치 특히 사회적 기본제의 분배를 이야기할 때 이걸 무차별하다고 생각할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사선의 X절편을 살펴보면은 X1은 어떤 그 X절편상의 X좌표축 값을 기대치를 갖고 X2는 빵 아닙니까? 빵. X좌표값 콤마 빵이 되는데 고전적 공리주의자들이 그런 그 빵이랑 중간에 이런 거랑 무차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오히려 그림 7이 고전적 공리주의자의 생각을 더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전적 공리주의자들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이 효용 함수는 동일하다고 보고, 대체로 동일하다고 보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마이무 따이가,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마이무면 안 되고, 너무 마이무면은, 이게 또, 이 그림 7도, 그림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성의가 없다. 실제로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그 절편이 생기면 안 돼요. 절편이 생기면 안 되고, 왜냐하면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소셜 포인트 오브 뷰에서 봤을 때 X1이 너무 많이 처먹으면은 걔가 이제 더 이상 너무 많이 처먹으면 그거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X2를 굶겨 죽이는 점까지 등위선이 그렇게 곡선이 그려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림 7에서는 이렇게 다 있는데 다 있지 않을 거다. 우리가 보통 이제 미시경제 교과서에서 보는 무차별 곡선하고 비슷하게 그려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 좀 설득력을 있게 바꾸고요. 설득력이 있으려면 양면적인 어떤 논의 전개를 할 때, 양면적인 논의 전개라는 거는 자기가 반대하는 견해를 최선의 견해로 구성한 다음에 까는 거죠.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까는 게 아니고 최선의 견해를 구성한 다음에 까는 거기 때문에 공리주의를 그림 7로 해주고 그림 7도 이렇게 절편이 생기지 않는 오목곡선으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서 그림 8을 한번 보자. 그림 8을 한번 보자. 아까 그림 6에서 보면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면 A에서 된단 말이죠. 그 A가 이것도 그림 참 성의 없이 그렸다. 그림 6에서 A라고 했으면은 그림 8에서도 A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림 6의 A가 지금 그림 8에서는 B로 둔갑해 있어요. 그래서 이 B의 점이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옆에 써주시고 B의 점이 차등의 원칙이 이해되는 점이다 이렇게 써주시고 공리주의 원칙에 의하면은 A점이 선택되게 된다. 이 사선을 꼭 안 그어도 돼요. 우리가 그림 7에 있는 이런 식의 무차별 곡선을 이게 그어 나가 보면 제가 이거 뭐 스캔해서 다 올리겠지만은 그어 나가 보면은 접선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그어지면은 점 P에서 만나게 돼요. 아, 점 P가 아니고 그 X 좌표 쪽이 A인 점에서 서로 이렇게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오목한 곡선이랑 요 OP 곡선 위로 볼록한 OP 곡선이랑 그 점에서 만나게 돼서 A에서 결정된다. 공리주의에 의하면 A에서 결정된다는 것은 결론은 같다. 그래서 뭐 역시 이 곡선이 나오면은 설명만 많아지고 내용은 좀 별거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차등의 원칙을 선택하게 되면은 결국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지점까지만 최대 수혜자의 이익의 어떤 증가에서 불평등의 허용도를 딱 멈추게 되는데, 즉, 그림 6의 A 지점에서 멈추게 되고, 그림 8의 B 지점에서 멈추게 되는데, 공리주의를 선택하게 되면은, 마이무지만, 그래도 또 먹는 게 완전히 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이무지만 그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줄여가면서까지 더 많이 먹는 게 더 괜찮은 경우도 있다. 사회적 관점에서 봐서. 그래서 좀 더 불평등하게 된다. 공리주의적 관점에 가서. 즉 126페이지 두 번째 줄 공리주의는 점 B는 언제나 점 A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공리주의의 접점은 차등의 원칙 접점보다 언제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차등의 원칙보다 더 큰 불평등을 허용하는 셈이 된다. 126페이지 문단 7. 자, 예를 들어서 기업과 계층의 이론으로 출발한 사람들은 미숙련 노동자의 계층으로 출발한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전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와 같은 생활 전망에 있어서 최초의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저 커리어가 분업에 의해서 이게 커리어가 나누어지고 뭐 자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뭐 소득도 달리 받고 이렇게 되는데, 무엇이 이런 생활 전망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그 불평등의 정당화는 오직 그것이 그림 6에서의 A점을 보증한다는 그 이유에서 정당화된다는 거죠. 기대치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불평등을 감소시키면 오히려 노동자 계층의 처지가 더욱 악화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즉 CEO가 월급을 딥다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199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훨씬 심화되어 왔는데 미국과 같은 경우는 말도 못하게 많이 받죠. 옛날에는 포드, 헨리 포드 시대 경영자 임금으로만 본다면은 일반 평균 노동자 임금의 30배를 받았는데 지금은 500배, 1000배를 받고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기업으로서 받는 이익까지 합치면은 뭐 수천배, 만배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데, 이렇게 기업의 이런 기업가 계층의 이론과 미숙련 노동자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진 것은 과연 노동자 계층의 처지를 더 개선시켰느냐, 이런 판단 기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문단 8. 나는 이제 이 원칙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 한다. 첫째로 이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해야 된다. 문단 8은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문단 8은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정의로운 체제는 차등의 원칙을 받아들이면서, 차등의 원칙을 받아들이면서, 최대의 어떤 효율을 달성하는 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 경우는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가 실제로 극대화된 경우다. 그러니까 그림 6에서의 A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림 6에서의 A점.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변화시켜도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더 이상 향상될 수가 없다. 자, 그림 6에서 A점에서 오른쪽으로 OP곡선에서 이동해도 최소 수혜자의 그 지위는 떨어지죠. 최소 수혜자의 어떤 기대치는 Y 좌표값에 의해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A에서 그림 6의 A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도 X2는 나빠지고 왼쪽으로 이동해도 X2는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극대화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완전히 정의로운 체제라고 부른 최상의 체제는 A점을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 경우는 나은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치가 그보다 불리한 사람들의 복지가 더 이루어지도록 공헌할 경우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기대치가 감소될 경우에는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경우이다. 그러나 최대치가 달성된 것은 아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그림 6에서 A의 왼쪽에 있는 점에 있다는 거죠. A의 왼쪽에 있고 무차별 곡선과 접선하는 점이 뭐 예를 들어서 그림 6에서 이 A 말고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 무차별 곡선 수평선과 접하는 첫 번째가 나오죠. 그걸 갖다 우리가 뭐 K라고 합시다. 그럼 K점은 차등의 원칙은 충족하고 있어요. 충족하고 있어. 그래서 차등의 원칙은 충족하고 있지만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 X1을 더 낮게 만들면 X2도 더 좋아진다니까. 그러니까 효율성이 완전히 달성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효율성뿐만 아니라 결국 X2가 내가 얼마나 받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도 완전하게 달성되고 있지 않다. 대체로 정의로운 것이긴 하지만 최선의 정의로운 체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것이다. 그래서 효율적인 첫째 경우는 뭐 효율적인 정의의 체제, 완전히 정의로운 체제고, 두 번째는 비효율적인 정의로운 체제, 좀 불완전하게 대체로 정의롭기만 한 체제다. 그거는 결국 그 뭐랄까 K에서 멈춘다면, 우리가 방금 본 그림 6에서 우리가 방금 찍은 K에서 멈춰버린다면은 이건 질투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스스로의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못한 결과겠죠. 자, 한 체제가 부정의한 정도는 상위 기대치들이 얼마나 과도하게 높은지, 또한 그것들이 예를 들어 공정한 기회균 등과 같은 정의 다른 원칙을 어느 정도 침해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부정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하진 않겠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엄밀히 말해서 차등의 원칙은 극대화의 원칙이다. 최선의 체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 간에는 대단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차등의 원칙이 의미하는 바는 그림 6에서 A점인 것이지 A점인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 차등의 원칙의 결론에 있어서 A점을 말하는 것이지 K점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K점에서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A점으로 이동하게 된다니까. 즉 불평등을 허용하는데 그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의 원칙이 더 나아지는 한에서 허용한다 했으니까 더 나아지게 허용을 해서 A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맥스마이징 프린시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어느 정도로 나쁘냐 이런 걸 뭐 우리가 K하고 A 뭐 이런 걸 비교해 가지고 불완전성이 뭐냐 뭐 이런 걸 세세하게 따지진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K가 아니라 A이기 때문에. 다만 사회는 마땅히 더 혜택받는 사람의 기여도가 마이너스인 상황은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조건이 같다면 그러한 것은 그러한 기여도가 플러스일 때 최상의 체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보다 더 큰 결함을 갖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K보다 더 나쁜 것은 뭐냐면은 100만원 추가로 X1 최대 수혜자가 벌었는데 세금으로 110만원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세금으로 110만원 가져가는 이거는 뭐 이거는 더 불완전하다. 더 불완전하다. 그렇지만 이게 뭐 논쟁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100만원 더 버는데 110만원 세금 가져가는 게 현실 실제적인 정의로는 문제와 관련해서 별로 논쟁의 여지가 없겠죠. 문단구 좀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보자. 자연적인 자유체제와 자유주의적인 입장은 어떤 배경적 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는 순수 절차적 정의에 내맡김으로써 효율성의 원칙을 넘어서고자 한다. 그러니까 효율성의 원칙,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효율성의 원칙은 어떻게든 넘어서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불확정적이란 말이에요.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넘어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순수 게임의 규칙을 마련하고 그 규칙의 결과가 파레토 곡선상에서 어느 점으로 귀결되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이제 게임 끝. 뭐 개평 없다. 이런 것이고 차등의 원칙은 완전히 순수 절차에 의해서만 그 불확정성을 결정하는 문제를 완전히 내맡기진 않겠다. 그 불확정성 어느 점을 선택할 것이냐, 효율적인 체제 가운데 어느 점을 선택할 것인가는 여전히 어떤 규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실질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된다. 127페이지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번역이 자연적인 자유체제와 자유주의적인 입장은 한 다음에 By moderating its scope of operation 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효율성 원칙의 작동 범위를 조정하고 어떤 배경적 제도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 순수 절차적 정의에 내맡긴다. 그래서 효율성 원칙의 작동 범위를 조정하고 이 말을 넣으면 되겠고 128페이지 가보면은 그런 방식은 여전히 사회적 자연적 우연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여지를 남기고 있다. 너희가 순수 절차 하려면 그 절차가 좀 고려할 건 다 고려했어야 되는데 이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자 그렇다고 내가 차등의 원칙 한다고 해서 효율성 원칙을 뭉개느냐? 너희만 효율성 원칙을 인정하고 차등의 원칙은 실질적인 기준을 말한다고 해서 효율성 원칙을 뭉개느냐? 아니다. 일관될 수 있다. 양립될 수 있다. 여기서 효율성의 원칙은 파레토 효율성의 원칙이죠. 컨시스턴스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 왜냐하면 차등의 원칙이 만족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 즉 우리가 그 기대치를 극대화시켜야 할 최소수혜자 대표자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고는 어떤 대표자의 사람의 처지를 더 낫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 6에서 A점을 보세요. A점을 보면은 이 A점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최대 수혜자인 X1은 좋아지지만 X2는 나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레토 효율성의 원칙은 충족하고 있다. 이걸 갖다가 뭐 우리가 과용 자원이 있는데 교환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제대로 못 쓰고 뭐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는 그 두 원칙이 완전히 만족될 경우 효율성과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규정된다. 물론 기본 구조가 정의롭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몇 사람의 기대치를 감소시키게 될 변화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 6에서 A점 오른쪽에 있는 점을 뭐 L점을 하나 찍어 봅시다. A점 오른쪽에 있는 L점을 찍으면 L점에서 A점으로 가면은 X2는 나아지지만 X1은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 나빠졌죠. 그러면 파레토 비효율적이다. 뭐 파레토 효율의 개선은 아니죠. 이것이 파레토 효율의 개선은 아닌데 그렇지만 그거는 인정하게 된다. 그래서 적어도 정의의 원칙이 파레토 효율성의 원칙과 양립 가능하다는 뜻은 뭐냐면은 뭐 잘못된 걸 이렇게 고치는데 뭐 누구를 악화시키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악화시키지 않는다 그 의미가 아니라 일단 그 달성이 되면은 일단 차등의 원칙이 달성이 되면은 그거는 파레토 효율적인 점일 수 있다. 그리고 파레토 효율적인 점을 추구한다. 그 뜻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효율성의 원칙이 모든 이의 전망을 향상시키는 변화만이 허용됨을 의미한다고 생각될 경우에 민주주의적 입장은 효율성의 원칙과 상충하게 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차등의 원칙 안 지켜지고 있으면 지키게끔 고치겠다. 그냥 이런 뜻이죠. 지키게끔 고치겠고 이 고치는 것에 의해서 뭐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던 기득권이 좀 침해받는다고 해서 개의하지 않겠다. 그래서 정의는 효율성에 우선하며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인 어떤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완전히 정의로운 체제는 또한 효율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다. 이것도 좀 말이 이상하죠. 제가 볼 때는 번역이 좀 더 적절하게 하려면 쭉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은 그냥 차등의 원칙이 우리가 지금 막 뻗대가지고 효율성은 무시하고 그냥 막 최소수혜자 얘만 생각해주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차등의 원칙 그 자체가 이미 파레토 효율의 원칙과 양립 가능하도록 디자인돼 있다는 것이죠. 디자인돼 있다. 그래서 consistency obtains only in the sense that a perfectly just scheme is also efficient. 그래서 효율성 원칙이 just scheme, 정의의 어떤 기획과 양립 가능하다는 뜻이 뭐냐면은 부정의한 데서 정의로운 것으로 가는 데에서 어떤 누구의 기득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고, 단지 perfectly just scheme is also efficient. 그림 6에서와 마찬가지로 A점은 또한 효율적인 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효율성과 정의의 양립 가능성은 완벽하게 정의로운 체계는 효율적이기도 하다는 의미일 뿐이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 문단구의 마지막 문장, 효율성과 정의의 양립 가능성은 완벽하게 정의로운 체제는 효율적이기도 하다는 의미일 뿐이다. 무한전화가기 정의로운 체제는 아까 뭐라 했죠? K점 같은 경우라 그랬죠? K점 같은 경우라서 내가 뭐 K점을 굳이 주장하는 게 절대 아니다. 라는 어떤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가 뭐 그래프 그려가면서 실린 이유는 경제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요지가 정확히 이런 것이다 라고 오해를 사지 않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 그다지 내용은 없지만 그런 내용은 없지만, 구구절절히 이제 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문단 10. 다음에 차등의 원칙의 의미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한 가지 생각하기로 하자. 이것도 뭐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뭐 이 문단 10 이하를 읽기 전에 그래도 제가 정의론 강의를 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 뜻은 무엇인지 다 이해를 시킬 건데 이 밑에 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그 차등의 원칙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최소 수혜자, 중간 수혜자, 최대 수혜자가 있단 말이죠. 보통 뭐 비판하는 게 최소 수혜자인 X1은 1, 최소 중간 수혜자는 2, 최대 수혜자는 3 이렇게 받는 체제를 A라 1, 2, 3으로 받는 체제 A라 그러고 기대치가 1, 2, 4 이렇게 받는 체제를 B라 그랬는데 이 공리주의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1, 2, 4가 1, 2, 3보다 낫지 않느냐. 근데 이 차등의 원칙에 의하면 1, 2, 3이나 1, 2, 4나 똑같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1, 2, 3에서 1, 2, 4가 되면 다른 사람은 전혀 안 나빠지고 최대 수혜자인 X3만 좋게 됐으니까 공리주의자 입장에서 봐서는 당연히 B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근데 그러면은 롤즈는 여기에 대해서 또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내용이 10부터 나와 있어요. 그 핵심은 뭐냐면은 실제에 있어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실제에 있어서는 1, 2, 3에서 1, 2, 4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X3가 3에서 4로 늘어났을 때 X2와 X1, 특히 X1이 이득을 얻든지 또는 손해를 보든지 두 개 중에 하나지 아무 변화도 없는 그런 것은 현실에는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항상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하겠다. 그래서 이런 거 갖고 나 괴롭히지 마라.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한번 빨리 보도록 합시다. 자, 차등의 원칙이 만족되면 모든 사람이 이익을 본다고 생각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이익을 본다는 분명한 의미는 모든 사람의 처지가 평등한 최초의 체제에 비해서 개선된다는 것이다. 불평등을 허용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이익을 본다는 것이죠. 최초의 체제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유복한 최초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유복한 처지에 있는가도 차등의 원칙을 적용해 나감에 있어서는 아무런 본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거와 반대되는 것은 뭐죠?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에서는 최초의 체제를 확인해야지 되죠. 예를 들어 최초의 체제, 완전히 평등하게 그 기본제가 분배된 체제를 A라고 합시다. 그래서 평등체제 A, 그 다음에 이제 대안적으로 선택할 체제를 B1, B2, B3, B4, B4 뭐 이렇게 다 해야 되죠. 그럼 공리주의에서의 사고방식은 A1의 총 공리를 계산해내야 되고 그러니까 A1의 최초의 체제를 확인해야 돼요. 실제로 확인해야 되고 B1도 확인해야 되고 B2도 확인해야 되고 B3도 확인해야 되고 체제 전체를 다 확인한 다음에 그 체제에서의 공리를 계산해서 그 계산값을 다 비교해 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걸 누구와 비교한다? 평등한 최초의 체제 A1과 A와 비교를 해야 돼. 공리주의에서는. 그렇지만 차등의 원칙에서는 오직 요구되는 제한 조건에 따라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만 극대화하면 된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연쇄관계를만을 가질 때와 긴밀 관계를 가질 때를 다른 의미를 띠게 된다. 연쇄관계를 가질 때는 아까 말한 그 AB 선택 X1 X2, X3가 각각 1, 2, 3의 기대치를 갖다가 X1, X2, X3가 각각 1, 2, 4의 기대치를 갖든가 아니면은 1, 3, 4의 기대치를 갖든가 이런 것이 이제 연쇄관계인 것이 다시 말해 트리클 다운 이펙트를 의미하는 것이죠. 트리클 다운 이펙트 주무꾸구 공리주의에서 주로 근거로 삼는 적하 효과 흘러내림 효과를 의미하는 것인데, 흘러내리는 게 뭐 10층에서 9층까지만 흘러내릴 수도 있고, 10층에서 8, 7층만 흘러내릴 수도 있고, 뭐 10층에서 뭐 2층까지만 흘러내릴 수도 있고, 1층은 안 흘러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10층 혼자 다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예를 들어 기업가의 기대치가 커지면 129페이지 두 번째 문장, 기대치가 커지면 미숙년 노동자에게도 이익이 될 경우 그것은 준미숙년자에게도 이익이 된다. 주목할 것은 연쇄관계는 최소수혜자가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은 결과와 상호 관련되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저기 뭐야, 우리나라에 뭐 중간계급과 기업가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숙년 노동자 계급이 있을 때, 기업가의 기대치가 커져가지고, 기대치가 커져가지고, 만약에 미숙년 노동자에게 이익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위에,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됐으면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도 이익을 보게 될 거다. 이게 이제 연쇄관계인데, 그와, 또 다른 경우로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기업가의 이익이 커졌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익을 봤어요. 근데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손가락 쭉쭉 빨고 있어.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가 상호 관련되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현실에서 좀 맞지가 않다고 롤즈는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최근에 이제 근로기준법 자꾸 이명박이 개정하려고 그래가지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그 기준이 요새 한 달인가 두 달로 돼 있는데, 그걸 갖다 6개월로 늘리려고 그래요. 6개월로 늘리면은 근로기준법에서 그, 가산임금 제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거든요. 가산임금 제도라는 것은 주 몇 시간제 해가지고, 뭐 완전히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없다고 치면은 하루에 8시간 일하고 더 일하면은 가산임금을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자꾸 어느 날 일을 푹 많이 시켜서 야근시켰다, 어느 날은 일을 조금만 시켰다가 막 이래 왔다갔다 하게 만드는, 사람 피폐하게 만드는 걸 좀 줄이는 게 가산임금 제도라는 어떤 뭐랄까 체크 포인트를 둬가지고 노동자의 어떤 건강한 휴식 생활을 보장하는 것인데, 탄력적 근로시간 6개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44시간만 맞추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산임금 하나도 안 줘도 돼.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그,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제한이 형해화되는 것이죠. 이런 걸 막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추진을 해서 기업가의 기대치가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영업자의 이익은 커질 수 있어요. 왜냐면 자영업자는 원래, 자기 근로시간, 뭐, 자기 가산임금 이런 거 안 받아. 자기가 사업에서 자기가 버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가 좀 그 공황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자영업자는 이득을 얻지만 미숙년 노동자는 사실은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제도가 이렇게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 기대치를 증대하거나 감소시키게 되면 반드시 다른 대표적인 사람, 특히 최소수혜자의 대표의 기대치도 증대하거나 또는 감소하게 된다. 즉, 어떤 느슨한 연결점도 없다. 그래서 아까 말한 느슨한 연결점 1, 2, 3에서 1, 3, 4로 간다든지, 1, 2, 3에서 1, 2, 4로 간다든지, 이런 거는 현실에서, 있다고 보지 않고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가정과 더불어 생각할 경우에, 어떤 가정?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가정과 더불어 생각할 경우에 차등의 원칙이 만족될 경우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말이 의미가 있게 된다. 왜냐하면은 상대적으로 보다 유리한 사람들은 그에게 제시된 보다 유리한 지위나 직책 또는 보다 더 많은 절대량의 소득에 의해서 사회적 협동의 결과로 이득을 본 셈이고, 처지가 못한 자도 불평등이 주는 기여에 의해서 이득을 보게 될 것이고, 이득의 차원이 좀 다른 거죠. 이득의 차원이 좀 다르다. 즉,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보는 이득은 자기가 보다 나은 처지에 있다는 그 이득.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추가로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득. 그리고 처지가 못한 자의 이득은 불평등은 늘어났지만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기본제가 늘어났다는 그런 이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익의 차원은 다르지만 어쨌든 둘 다 이익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연쇄관계와 긴밀한 관련성을 그래프에 의해서 설명했는데, 뭐 그래프 설명은 이것으로서 이 정의론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냥 쭉 문장으로 다 논의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산도 뭐 넘은 김에 넘도록 하겠습니다. X1은 최대 수혜자, X3는 최소 수혜자. 그 최대 수혜자, 최소 수혜자를 두 가지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most advantaged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most favored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막 섞었어요. 그 롤즈가 least favored라고 쓰기도 하고 least advantaged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X2는 그 사이에서 위치하는 사람이라고 하자 중간 수혜자다. 중간 수혜자다. X1의 기대치는 수평축을 따라 표시되고 X2와 X3의 기대치는 수직축을 따라 표시된다고 하자. 그러니까 아까 그림 6에서도 OP 곡선이 그런 식으로 나타냈는데 이제 그림 9와 10에서도 X1은 그 X값, X좌표값이 X1의 기대치고 X2나 X3의 기대치는 Y좌표값에 의해서 표현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래프를. 130페이지 문단 12. 차등의 원칙은 예를 들어 그림 9에서 나타난 점 A와 같이 X3에 대한 곡선이 그 최대치에 이르는 경우의 점을 선택한다. X3가 뭐래 그랬죠? 옆에 쓰세요. 최소 수혜자. 최소 수혜자가 극대화되는 A점을 선택하게 된다. 자, 문단 13. 연쇄관계가 의미하는 것은 그림 9나 그림 10의 점 A와 B의 왼쪽에 있는 구간에서, 그러니까 다 같이 올라가는 구간 있죠? A라는 점, 그림 9에서 A 이전의 점에 보면은 X1의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X좌표값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득을 보는 거고, 또 그래프의 모양상 X2나 X3도 그래프의 모양상 뭡니까? 위로 올라가죠. 위로 쫙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득을 보고 있죠. 그래서 다 같이 이득을 보고 있다. 그래서 연쇄관계인데, 연쇄관계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그림 9의 점 A의 오른쪽에 있어서는 오른쪽에 있는 구간에서처럼 곡선 X3가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쇄관계가 의미하는 것은 이 왼쪽 구간만, 수직선 왼쪽 구간만 사실 얘기를 하고 있고, 수직선 오른쪽 구간에 있어서는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건지 이익이 안 되는 건지 뭐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림 X2는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다. 누구? 자영업자의 어떤 기대치는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다. 연쇄관계는 그림 10의 B의 오른쪽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Does not hold to. 그래서 그 수직선 왼쪽 구간은 어느 경우에서나 연쇄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서 불평등의 확대가 모두의 복지에 기여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두의 기대치에 기여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수직선 오른쪽 A나 B 좌표 오른쪽에서는 누구는 제일 기업가 계층이 좋아지는데 자영업자 계층은 그러니까 그림 9 같은 경우에는 기업가 계층은 좋아지는데 점선은 일단 놔두고 실선만 보면 자영업자는 좋아지죠. 예를 들면 근로시간제에 대한 제한을 폐지했어요. 그러면 X3인 최소 수혜자인 미숙년 노동자는 나빠져요. 그런 경우를 나타내고 있고, 그림 10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그 세제를 강화한단 말이죠. 세제를 강화, 특히 이게 중소기업자에 대한 세제를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고 뭐 연대임금 정책 같은 걸 썼단 말이죠. 연대임금 정책 같은 걸 써가지고 이 구조조정을 빨리 하게 만든 스웨덴에 있었던 것처럼 그럼 대기업의 기업가 계층은 자기들한테 좋겠죠. 자본이 자기 쪽으로 몰리니까. 그리고 미숙련 노동자들도 연대임금 정책 덕분으로 최소 임금들이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중소기업가나 자영업자들은 줄어들겠죠. 왜냐면 정리가 돼버리고 그 낮은 임금에 노동자를 구하기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오른쪽 구간은 그 차등의 원칙을 차등의 원칙에 의하면은 이 오른쪽 구간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림 10에서는. 그림 10에서는 오른쪽 구간을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림 9에서는 오른쪽 구간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연쇄 관계만 상정하고 긴밀한 관계를 상정하지 않고 긴밀한 관계라는 조건을 상정해서 차등의 원칙을 이렇게 적용하면 불확정성이 없어지는데 연쇄 관계만 허리멍덩하게 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그래서 뭐 트리클 다운으로 충분하지 이렇게 하면은 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림 B에서 어떻게 뭐 X2는 나빠지고 X3는 좋아지는데 어떻게 결정하지? 또 그림 9에서 X3는 나빠지고 X2는 좋아지는데 어떻게 결정하지? 이런 거를 불확정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겠다. 그것의 하나는 긴밀한 관계를 가정을 해가지고 현실에서도 긴밀한 관계라고 보고 그 다음에 초점은 최소 수혜자에게 두겠다. 중간 수혜자가 아니고 최소 수혜자에게 두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단 14 보면은 곡선 X2와 X3가 모두 올라가는 구간은 지휘기여도의 구간을 의미한다. 포지션 컨트리뷰션. 지휘기여도의 구간은 뭐라 그랬죠? 불평등이 모두의 기대치에 기여하는 구간이라 그랬죠. 문단 15. 그림 9에서 평균 기대치는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점 A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즉 평균 공리주의에 의하면은 그림 9에서 A에서 오른쪽으로 더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차등의 원칙은 이러한 경우를 배제하며 점 A를 선정해서 거기서 움직이지 않는다. 문단 16. 긴밀한 관련성이 의미하는 바는 X2와 X3에 관한 곡선은 수평선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평선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다. 평행하게라는 말을 수평선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평선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림 10-2로 한번 그려봐요. 그림 10-2로 그리면은 뭐 X1은 당연히 그 그냥 X 수직 수평축이 되는 것이고 그 그림 뭐 B까지는 B점까지는 그림 10과 그 구간 모양이 똑같은데 좌표측 B 오른쪽을 어떻게 그리냐면은 X3를 수평으로 나아가게 그려보세요. 수평으로 나아가게 그려보고 X2는 이렇게 올라가게 그려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냐 자영업자와 기업가 계층은 나아지는데 미숙련 노동자의 기대치는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구간이 있다는 것인데 연쇄관계는 있으나 긴밀한 관련성은 없는 그런 구간이 있다는 것을 그냥 없다고 보겠다. 현실에서는 그런 구간은 없다. 어떤 기본 구조를 해야지 그런 구간이 생기죠? 제 생각에는 그런 구간이 롤즈 말대로 없을 것 같아요. 기본 구조를 어떻게 조정해서 불평등도를 확대했을 때 최소 수혜자의 지위는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만 랄랄랄랄랄라 뭐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그 개념화하기 힘들다. 어떤 생각해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보다 단순화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131페이지 17 문단, 문단 17. 예시된 모든 곡선들은 전체 구간을 통틀어 봤을 때 전체 131페이지 맨 위에 문장을 보면 예시된 모든 곡선들은 전체 구간을 통틀어 봤을 때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밀접한 관련성이라는 성질을 보여주는 그래프다. 그러니까 요 수직선 왼쪽 구간만 봤을 때는 연쇄관계만으로 설명이 충분하고 어떤 의사결정이 충분하지만 전체를 통틀어서 구간 전체를 봤을 때는 최대 수혜자가 좋아지면은 최소 수혜자는 나빠지거나 또는 좋아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지 플랫한 구간은 없다는 것이죠. 문단 17. 자, 차등의 원칙은 이러한 관계들이 만족 여부에 좌우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다 혜택받은 지위의 기여가 사회 전체에 두루 미칠 경우에 최소 수혜자가 이득을 보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도 이득을 볼 것이란 점이다. 대체로 그럴 것이다. 대체로 그럴 것이다. 첫째로 제도는 왜 그러냐? 왜 대체로 보느냐? 왜 미숙년 노동자는 좋아지고 미숙년 노동자는 좋아지고 자영업자는 나빠지는 그런 경우를 그림 10에서는 뭐 이론적으로는 그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기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룬다면은 실제로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 왜 그럴까? 첫째로 제도는 모든 사람이 공통되는 어떤 기본적인 이익을 위해 설립되며 둘째로 그 모든 직책과 직위는 개방된다는 것이다. 즉 근로시간제가 완전히 잘 확립된 뭐 독일과 같은 사회를 생각해 봅시다. 독일에 가면은 문 다 닫죠. 6시 되면은 그 음식을 잘 사놔야 됩니다. 냉장고에 꽉꽉 채워놔야지 저처럼 밤에 도시락 먹으러 편의점에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근로시간제 했을 때 자영업자한테는 뭐 안 좋을 수도 있겠지. 자기가 자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그렇지만 기본적인 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노동권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직책과 직위가 개방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자영업 하다가 또 때려칠 수도 있고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의해서 자기도 근로자를 할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 근로자의 권익이 늘어나면은 뭐 그 사람들은 이제 소득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밤에 일 안 하니까 낮에 다 처리하고 하니까 이 자영업자들을 일하는 시간도 줄어들 수 있는 거고 이런 여러 면에서 다 좋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 전반의 처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된다. 특히 여기서 롤즈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근로시간제보다는 보편적 복지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즉 교육기회라든지 아니면은 실업구제라든지 이런 보편적 복지체제를 실현했을 때 미국과 같이 뭐 아주 저소득층의 사람들에게 쿠폰을 할당한다든지 이런 의미에서의 이익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기본적 이익을 기본적 이익에 관한 기본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롤즈가 기본 구조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적어도 그 쿠폰 식권 바우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어떤 보편적인 실업 구제, 실업 그 지원 제도 이런 것을 의미했겠죠. 그래서 다른 정의의 원칙들이 만족되는 경우라면 연쇄관계도 가끔 합당할 수 있다. 즉 그 그림 9나 그림 10에서의 왼쪽 구간 왼쪽일 수도 있다. 이런 합당한 연쇄관계의 여건하에서 차등의 원칙은 뭐 사실 똑같은 효율성의 원칙이나 평균 효용의 원칙과 거의 비슷한 실제적 결과를 갖는다. 완전히 크게 어긋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물론 연쇄관계가 드물게 적용된다면 그러니까 구간 왼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간 오른쪽도 현실 세계에서 종종 나타난다면 이 효율성 원칙이나 평균 효용의 원칙에 기댈 수는 없다. 만연히 왜냐하면은 그 기댈 수는 없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의로운 사회 체제 내에서는 이득의 일반적 분산이 종종 발생할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 체제 내에서는 그냥 연쇄 관계만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이다. 문단 18.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있다. 긴밀한 관련성을 가정하는 이유는 차등의 원칙에 대한 진술을 보다 단순화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아무리 가능성이 있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최대 수혜자의 기대치를 변화시키면 다른 이들에게는 이익을 줄지 모르나 최소 수혜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뭐 1, 2, 3에서 1, 3, 4, 1, 4, 5, 1, 6, 7 뭐 이렇게 변하는 경우를 이론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다. 아까 그 플랫 스트레치를 하는 X3가 플랫 스트레치하고 X1은 오른쪽으로 쭉 가고 X2는 위로 쭉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를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 차등의 원칙이 전제하는 긴밀한 관련성은 들어맞지 않으며, 왜냐면 이 경우에는 X3는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원칙으로 차등의 원칙을 고칠 수도 있다. 예, N개의 합당한 대표자들을 가진 기본구조에 있어서 처음에는 최소수혜자 대표의 복지를 극대화주고, 이 부분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두 번째는 최소수혜자의 동등한 복지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끝에서 두 번째 최소수혜자 대표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 원래 이 황객 선생이 번역 안 된 대로 하면은 이건 완전 평등 체제 아닙니까? 그대로 읽으면 최소수혜자와 동등한 복지가 되도록. 그럼 최소수혜자와 두 번째 최소수혜자 대표가 동등한 복지가 되면은 최대 수혜자까지 전부 이퀄이 돼 버리는데,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 원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first 한 다음에 처음에는 first 최소수혜자 대표의 극복지를 A1을 극대화해주고, 그 다음 A2는 이 뭐라 차상위 계층이라 그러나, 차상위 계층은 요 A1을 건드리지 않고 A2가 제일 극대화될 수 있는 그걸 선택한다는 거죠. Second, for equal welfare of the worst of representative, maximize the welfare of the second worst of the representative ma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equal welfare 할 때 여기서 동등한 복지, 즉 우리가 A1에서 처음에 계산한 그 복지를 보장하면서 A2에서 네가 그걸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걸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극대화해봐. 그 다음에 A1, A2 이렇게 보장된 거는 침해하지 않으면서 A3를 극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AN이라고 했을 때 이 최대 수혜자의 복지를 극대화한다. 맨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드디어 마지막 경우에는 선행한 N-1의 모든 대표자들의 동등한 복지를 보장하면서 최대 수혜자의 복지를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이것을 축차적 차등의 원칙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A1 먼저 박아놓고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실제적인 경우에 있어서 프랙티컬하게 봐서는 이 원칙이 적합할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은 보다 유리한 사람들, the more advantage 에 대한 더 큰 잠재적 이익이 상당할 경우에 불리한 사람들의 상황 또한 개선될 수 있는 어떤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뭔 소리냐? 뭐 A1을 이렇게 고정해 놓고 A2 뭐 극대화한다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생각하기는 힘들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뭐 과학자가 있단 말이죠. 기술 공학자가 있다. 이 사람이 머리를 막 써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낸단 말이에요. 개발해내면은 개발 안한 상태보다 개발한 상태는 상위 수혜자에게 더 낫죠. 더 나으면은 거기다 세금 때려서 이득을 세금 때리거나 아니면 뭐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그 생필품 가격이 낮아지거나 해서 불리한 사람들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세금만 생각해봐도 100만원을 더 벌었어. 그럼 30만원 세금 때리면 분명히 유리한 길이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통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A1을 먼저 고정을 해버렸어. 고정을 해버리고 나서 뭐 A1은 100만원이 극대화되는 것이요 이래가지고 100만원 고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쭉 가가지고 A5가 150만원 상태에서 170만원 벌 수 있는 상태로 갈 수 있다. 20만원 늘어났으면 거기 세금을 때리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축차적 서열의, 축차적인 차등의 원칙은, 맞지가 않다. 그런 가능성에 비추어 봐서. 기본구조의 제도들이 지배하는 일반적인 법칙들은 축차적 원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한다. 즉 경험적으로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플랫한 구간이 없다. 플랫 스트레치 구간이 없고 모두가 니트릴 릴레이티드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보다 단순한 형식의 차등의 원칙, 축차적 차등의 원칙이 아닌 단순한 형식의 차등의 원칙을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앞의 절에 나온 결과 제2원칙은 문단 1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라고만 되어 있던 두 번째 원칙을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고 공정한 기획균등의 조건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획균등의 원칙으로 해석해서 민주주의적 원칙으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의의 원칙을 정식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문단 20 끝으로 용어에 대해서 한마디 해두고 싶다. 이 부분은 그 오리지널 판에는 없는 부분이고 수정판에 붙은 부분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차등의 원칙을 맥시민 크리티어리언으로 말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다. 최소 극대화의 원칙으로 말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명칭을 주의해서 피해왔다. 최소 극대화의 원칙은 최소 극대화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확률적인 고려를 한 선택 규칙으로 이해된다. 이에 반해서 차등의 원칙은 확률적인 선택의 원칙이 아니라 확률적인 선택에 의해서 기대치 극대화의 원칙이 아니라 정의의 원칙이다. 기본제의 분배에 관한 원칙이다. 이처럼 너무도 다른 두 가지에 대해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차등의 원칙은 매우 특수한 기준이다. 그래서 차등의 원칙은 그 기대치가 기본 가치들의 지수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 대표적, 그러니까 기대치라는 말은 그 폰 노이만 몰겐스텐 함수에 있어서의 확률적 기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가치들의 지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 각 대표가 대표적 개인들이 받을 기본 가치들의 그 조합 지수, 기본 가치들 뭐 자유라든지 아니면 뭐 부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지수들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개인들을 통해 1차적으로 사회 기본 구조에 의해 적용된다. 마치 무지의 베일이라는 확률 게임에서 극도의 위험 깊이를 적용했을 때 차등의 입장이 도출되는 것인 양 잘못 말하는 것은 정의론에 대한 심각한 오해이다. 차등의 원칙과 위험 깊이 가정 간에 사실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험에 대해 극단적인 태도가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험 깊이 가정과 위험 깊이 가정을 빼고 이야기하더라도 마찬가지 차등의 원칙이 도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험 깊이를 빼더라도 차등의 원칙에 유리한 고려 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최소 극대화의 기준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택 규칙이라는 경제학적 의미에서만 사용하고 제발 내 거는 그렇게 부르지 마라. 변태시키지 마라. 뭐 이런 부탁, 당부의 말씀을 수정판에서 붙이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11, 12, 13절까지 했는데 14절부터는 이제 한 장에 한 강씩만 하고 한 강씩만 하고 거의 제가 이제 그래프도 안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좀 충실한 교환으로 설명을 하고 거기에 이제 교환을 이렇게 하세요. 볼 때 교환을 보면서 교환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뭐를 좀 활용해 가면서 정의론을 한 문단씩 교환 보고 그 다음에 한 문단씩 정의론을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질문을 좀 활발하게 올려주셔서 교환을 좀 정리해. 아무래도 강의를 하는 게 목소리로 음성으로 강의를 하는 게 좀 그 쉽기는 하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이제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좀 서면 강의 교환을 많이 활용하는 뜻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오늘 우리가 설명한 그 114페이지, 115페이지에 그 곡선이 볼록하게 되는 이유와 뭐 이 파리토 곡선에 대해서는 공동대표께서 이제 좀 자료를 찾아주신다니까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